이 시간을 예청하시는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사실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은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30절을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다니엘 4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었을 때 다시 왕위를 누리게 되었는데 존귀에 처하는 것이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도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겠죠?
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장담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제가 믿기로는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도 사람인지라 죽었겠죠. 예.
당연하죠.
그가 죽은 후에 그 나라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 바벨론은 황금 머리로 표상되었지만 그리 오래 계속된 왕국은 아닙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43년간 왕으로 있다가 죽고 그 아들 에월모로닥이 왕이 되었는데 2년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의 자형인 네르갈살레셀에게 암살당했대요.
예.
당했대요. 그렇게 처남을 죽이고 왕이 된 네르갈살레셀은 4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가 죽고 그의 어린 아들 라바시 말둑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요. 왕이 된지 2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의 다른 사위인 나보니더스에게 살해가 됐어요. 나보니더스는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왕이었지만은요.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가 자기 아들 벨사살을 동위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테마를 정벌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궁을 짓고 살았는데, 이 벨사살 13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이것은 짧은 바벨론의 역사인데, 대략 한 65년쯤 유지된 왕국입니다. 강하기는 했지만 아주 짧은 국가 운명이었던 것 같네요.
네. 다니엘서 5장은 바로 이 바벨론이 망할 때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바벨론의 멸망은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요 나보니더스의 아들인 바벨론의 동위왕은 이 바벨론 도성이 페르시아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중에 바벨론 성에 있는 남궁이라는 곳에서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벨사살이죠, 이 벨사살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의 공포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신들에게 특별 제사를 드리며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경배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1,000명이나 모아놨으니까 대단한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때 왕이 앉은 자리 맞은편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왕이 너무나 놀랐죠. 성경 기록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 5장 6절에요. 이에 왕의 절기든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너무 놀란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네요.
이 장면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전에 속한 그릇으로 먹고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정신을 대표합니다.
예.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예.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 한도가 지나면은 심판하시고 판결문을 작성하시죠.
네.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과 관련된 5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언적 사건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4장에서 왕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짐승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개인적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5장은 왕인 이 벨사살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네.
네, 느부갓네살의 행사보다 훨씬 나쁘죠.
네.
이 바벨론이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달아보니 그 시대가 끝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종말을 심판으로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한 예언적 표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벨론 멸망을 선고하는 심판 사건이 결국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실의 예언적 사건이라는 그런 뜻이죠.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한번 풀어나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아까 잠깐 말한 대로 벨사살 왕은 바벨론 시내에 있는 남궁이라는 곳에서 귀인 1,000명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앉은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네.
왕이 얼마나 놀랍고 겁에 질렸는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그것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네.
왕만 놀란 것이 아니죠.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아마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왕은 급히 갈대아 박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태후가 그 소식을 듣고 들어왔지요. 네, 목사님께서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네, 다니엘 5장 10절로 12절.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음이라. 이에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태후는 나보니드스의 왕비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다니엘을 잘 알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 보여요.
네.
벨사살에게는 외할머니가 되는 셈이죠.
네.
연세도 많고 또 그의 아버지가 반란으로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귀인들을 초청하여 벌인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예,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현직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중하게 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느부갓네살 정책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배격했을 수도 있겠죠.
네.
나보니드스나 벨사살이 말입니다.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렀는데 태후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니엘을 소개했는데도요. 벨사살은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아서요. 느부갓네살이 한 것을 일부러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짐작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다니엘을 박사장에서 해임한 것도 그런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 다급한 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약속을 하죠.
왜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약속했지요? 총리를 시키면 둘째 치리자가 아닙니까?
예,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벨론 국가의 행정 사정은 상식적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테마라는 곳에 별궁을 짓고 거기 살고 있었고, 그 아들 벨사살에게 동위 왕위를 주어서 바벨론에서 치리하게 하였거든요. 예, 동위 왕이라는 말은 아버지 왕과 같이 왕위를 나누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더스가 첫째 치리자요, 벨사살이 둘째 치리자요, 이제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되면은 셋째 치리자가 되는 것이 뭐 당연하죠. 예.
네. 목사님, 그런데 벨사살이라는 왕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다니엘서를 공격한 사람들은 바벨론 역사책에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왕이 없고 바벨론 마지막 왕은 나버니더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벨사살은 실제로 존재한 바벨론의 왕이 맞는지요?
예, 이 바벨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더구나 바벨론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은 아마도 베로스스의 기록뿐인 것 같아요. 예, 베로스스는 바벨론의 사제였다고 하는구만요. 그 역사 기록에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없고,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바벨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기록하면서 벨사살이라는 가짜 왕을 만들었다고 이제 비판을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영감과 계시성을 이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24년에 시드니 스미스가 대영 박물관에 수집되어 있는 점토판, 이게 38,299호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점토판에서 나보니더스에 관한 한 절의 이야기, 그 점토판을 연구하고 그것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보니더스에 관한 한 절의 이야기라는 그 점토판을 읽은 그 출판된 책에 벨사살이 나보니더스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테마에 있는 동안 그는 바벨론에서 왕권을 행사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책의 기록보다 성경이 더 역사적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은 고고학의 발달로 더 많은 증거가 있지만요. 여기서 그것을 뭐 계속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니까 이 벨사살에 대한 것만 말하는데요. 이 결론은 벨사살이 확실히 바벨론 왕이 동위 왕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들이 그런 사실을 책에 기록하지 않아서 후세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했을까요?
글쎄요, 고대 역사책에는 나라에 수치되는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요, 유다를 침공해서 여러 성읍들을 점령을 했지만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는 그의 신당에서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두 아들이 와서 그를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뜻뜻이 역사책에 기록하지를 않지요. 그가 유다의 점령한 고을들에 대하여서는 역사에 기록을 했지만 그의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들이 하룻밤에 다 죽은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상이 나보니더스가 테마에 가 있고 벨사살이 바벨론에 있을 때 나라가 망하였으니까 이 벨사살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단의 감화가 있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만드는 공작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웃을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이 사람을 사이에 두고 대투쟁을 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끈끈이 방해하여서 구원의 사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단의 일이니까 능히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멸절될 때까지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권 안에 있거든요. 예, 그러나 고고학으로 사단의 공격이 무산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고고학은 땅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성경이 참으로 정확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예.
고고학으로 벨사살이 살아났군요.
예, 맞습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사실성이 잘 증명된 셈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간직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네요.
예.
예. 그럼 그 다니엘은 그 직위를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했으니까 약속한 지위를 주었지요.
네.
그러나 그것은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였기 때문에 소용없는 지위였고 자칫하면 페르시아 군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지위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이 적국의 총리 대신이니까 점령군이 체포하려고, 당연히 체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바벨론이 한창 강성하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를 한 다니엘에게 총리 직위가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네.
예,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대답을 5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죠.
네.
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라. 아주 다니엘의 대답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네요. 다니엘이 즉시 왕에게 그 해석을 해 주었습니까?
예,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니죠. 먼저 왕의 허물을 책망합니다.
예.
긴 기회, 허락된 기회를 허송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맞이하게 된 당연한 결과라고 아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다니엘의 책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니엘 5장 18절로 24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목사님이 읽어보시죠.
네, 다니엘 5장 18절로
예.
네, 24절. 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었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심에 기다린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보실 때 그들에게 베푼 은혜의 기간을 거두시죠.
네.
네, 바벨론의 이 상황이 그렇고 벨사살 왕 개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인생들은 이 역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요, 역시 같은 처지에 이르죠.
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고하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목사님, 왜 왕의 장관들이나 술객과 박사들이 벽에 쓴 글을 읽지 못했을까요? 그 글을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었나요?
바벨론 사람들의 글로 기록되었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글자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왜 읽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추측들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요.
네.
예, 분명한 것은 그 글자 자체를 읽었다고 해도 그 의미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네.
자음만 있기 때문에 자음 글자만 써놓으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네.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 읽는 법을 배워서 읽어야 한답니다. 응? 그러니까 자음만 적혀 있으면은 자모는 읽어도 단어는 못 읽지요.
네.
히브리어도 같잖아요. 예,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 5세기에 히브리 전통학자들이 발음 기호를 만들어서 성경 단어마다 그 발음 기호를 붙였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발음 기호를 배우면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예, 그러나 벨사살 시대니까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아닙니까? 예,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읽게 하신 대로 읽고 그 뜻을 풀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글씨와 이 해석을 설명할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예.
예. 좀 간단히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예.
만일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죠, 목사님.
예,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니엘 5장 25절로 28절이거든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 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아주 해석은 간단하잖아요.
네.
이것은 바벨론 멸망 선고문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판결문이죠. 판결문.
네.
그래서 첫째는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고 둘째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고요.
네.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인에게 준바되었다. 그러한 뜻이 이 판결문이거든요.
네.
다니엘이 읽기는요, 우바르심이라고 읽고요. 해석할 때는 베레스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 베레스는 단수고 바르시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는 페르시아라는 말과 음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네.
예, 우 바르심이라고 하는데 우는 저기 엔더 예, 접속사고요.
네.
예, 이 바르시는 쪼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스 하나를 쪼개었을 때 바르신이 되는 거거든요. 예, 같은 말. 그래서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예, 넘어간다. 예, 두 민족에게 넘어간다. 이제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의 종말에 계시록에 기록된 영적 바벨론 멸망의 예표적 표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세상도 언젠가 세어보니 세상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고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판단을 발표할 것입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함이 그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은혜로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 안에서 호흡하고 말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하고
네.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호흡을,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고, 아까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책망하면서 그랬잖아요.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네. 오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건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보면은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다는 선고를 들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달아보니 부족하여 너의 세대는 끝났다 하는 선고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최후의 선고가 선포될 때가 아주 가까웠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달아보니 넉넉하다는 판결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예.
애청자들께서도 당연히 그런 판정을 받도록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서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죠. 애청자들 여러분들 꼭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감기기가 있어서 제 음성이 좀 시원찮지요.
네.
이 감기가 다 나았고 음성이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가 시간이 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예. 이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는,
예.
이 역사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 4장이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면은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줄을 알게 되었을 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왕위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 라고 한 사실을 나타내고요. 이 5장은 바로 우주의 주권자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심판의 실상이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벨사살 왕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는 것이죠.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그렇죠.
바벨론의 이 벨사살의 운명은 이렇게 멸망으로 바로 치달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금은 동철 목속으로 만든, 네. 신상을 찬양하고,
그것도 성전 기명을 갖다가,
네,
술 마시고 취하면서 파티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워낙 사랑이신지라 경고를 다 미리 보내셨는데도,
네.
사람이 따르지 않았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망하지요. 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도 가르쳐 주시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확신하도록 은혜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달아보아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나와 함께 하늘에 살자는 판결문을 듣도록 생활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 애청자들이나 다 이 축복 속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있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